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37편 진짜 김일성과 김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은 모든 잎들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1년의 두 번째로 맞이하는 봄입니다. 가을바람이 우리 곁에 맴도는 이 계절, 대한민국 국민들은 빨간 단풍을 보러 산으로 계곡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향합니다. 국민통일방송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역사 시간도 어느덧 마지막 계절인 가을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시킬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김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김 선생님, 저는요, 가을바람이 부니까 좀 쓸쓸해져요.
네.
저희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 그래서 봄이면 여자들이 피고 가을은 남자들이 핀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듣기도 했고요.
네.
참 저도 보니까 남자여서 그런지 봄보다 오히려 네. 네,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인지 오늘 김 선생님 되게 멋져 보여요.
아, 그런가요?
절대로. 예.
예, 아니
북한 말로 가살이 아닙니다.
가찬의 말씀이신데 어쨌든 제가 좀 요즘 기분 상태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더운 여름철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막 네. 찌들었댔는데
네.
참 이 정말 선선하고 또 파란 하늘 보면서 사는 요즘 기분이라는 게 참 예, 정말 그 가을이 남자의 계절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 방송도 이제 가을 시즌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주면 끝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성과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우선 우리가 전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됐죠. 진짜 김일성.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아니라 그의 진짜 김일성인 김경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진짜 김일성인 김경천이는 어떤 사람인지 김일성 평전에 언급된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북한 주민들 속에도 시시하는 소리가 있었죠.
네.
가짜 김일성이 뭐냐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저희들 첫 시간부터 이제 계속 언급된 내용이고 이번에 김일성 평전 지금 상권에서도 많은 경우에 지금 김일성이 과연 그의 그 혁명 역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과연 그가 김일성이 됐던 그 이제 경류라든가 그것들을 쭉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진짜 김일성이었던 김경천 그는 어떤 인물인가.
네.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면요. 우선 그분은 김일성보다 24살이나 나이가 많은 1988년생이고요.
네.
예, 그리고 함경북도 북청에서 예, 무관의 가문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때 그의 본명은 예, 김강서였고요. 예, 그의 아버지는 예, 김정우였는데 일본인 유학을 다녀온 예, 구한국 육군, 예, 우리로 말하면 장교죠.
네.
예, 아버지 김정우는 또 큰아들인 김성은과 함께 일본에 유학 갔었고요. 아들 김성은은 또 일본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예, 이렇게 기우해가지고 고급 장교가 됐는데요. 이렇게 김경천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예, 마태형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항상 어릴 때부터 군대가 되기를 또 군인이 되기를 예, 꿈꿔왔고요. 그래서 한성부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에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와 형이 공학을 배우라고 권유했지만 예, 그는 군인이기를 택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진짜 김경천은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1888년 6월 5일에 출생하여 1942년에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54세로 사망했네요. 지금 나이로 말하면 한참 살 나이에 100세 네. 인생인데 아, 너무 아쉽고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의 간부 집안에서 출생한 걸로 네. 네, 그렇게 됐네요. 예, 그러면 그 후의 이야기를 또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김경천은 우선 그 부모들 또 형님의 권유도 불구하고 공학을 배우지 않고 일본에서 네. 결국 육군사관학교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그 군관학교죠.
네.
군관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책을 또 많이 봤냐면 나폴레옹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군사에 대한 걸 많이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주 그 멋진 그런 네. 이제 군사 장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아, 진짜 김경천의 이력을 들어보니 그때 당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력을 가진 최고급 간부의 집안이었는데요. 김일성, 진짜 김정은이 할아버지 가문하고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집안으로 보입니다.
네, 맞죠. 네.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던
네.
뭐 김웅우나 네. 김영직, 예, 그들에 비해 봤을 때 정말 김경천의 가문은 뭐 비할 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경천은 육군사관학교를 잘 네. 다녔나요?
그렇죠. 우선 그 일본 육사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보통 육사 이렇게 말하죠.
예.
예, 여기에서 예, 정말 공부를 너무도 잘했습니다. 1911년에 이제 최후등으로 졸업했는데 그 당시 최후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아.
결국 그래서 도쿄에 있는 예, 기병부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소위로
됐죠. 예, 최후등생이 됐으니까
아.
예, 그 후에 수년간 기병장으로 근무했고요. 그리고 1919년도에 예, 28 독립 선언을 계기로 해서 탈출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 군인이었지만 예, 그때 망국노 소름. 그가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그 당시는 일제한테 완전히 우리가 침략당해가지고 완전히 정권이 이양된 상태 아니고
네.
한번 식민지 아니었던 상태였는데 공부하고 나서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보니까 나는 일본 군대 복무하는데 일본 군대가 일본이 우리 그 조선을 침략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반감.
반감이 생겼던 거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분이 일본의 군법들, 그러니까 군사기법들, 전략전술들을 철저히 배워왔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그런 용맹을 떨칠 수 있었는데요.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조기 건너와서 그때부터는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했고 또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교관으로 이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학교면 어떤 학교나요?
무관학교도 한마디로 말하면 군관학교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군사가를 키우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마디로 이제 교관, 교관이면 안에서 이제 군사교원이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잠깐 1911년에 김경천이 진짜 김일성이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태어나기도 전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이죠. 예.
김경천은 김일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사람의 명성을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가로채서 쓸 생각을 했다니 참 북한말로 어벌뚝제가 크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김경천이 얼마나 독립운동가들과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김일성 평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우선 김일성 평전 내용을 자세히 또 보게 되면 1919년 3.1 만세운동이 발발하자 김경천은 후배였던 지청천과 함께 만주 삼원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이혜영, 이상룡 그들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흥무관학교에 갔던 거죠. 그리고 육사 출신이었던 그 김경천이 무관학교에 왔다는 소식에 그때 이제 독립군이 데려오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그를 보려고 삼천포에까지 갔던 겁니다.
아...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일제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반대하고 일본 군인이 되었다가 다시 자기들을 반대하는 독립운동에 나선 그 김경천을 어떻게 모략하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다합니다. 결과적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주도하던 그 학교 내에서 또 따돌림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는 항상 그 용맹스럽고 정말 그 군사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뛰어났기 때문에 결국 마적당과 싸우면서 중국인 마적당과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이제 평전 보게 되면 결국 그 창의 청년단 그 총사령으로 시베리아 지역에 이름 날렸고요.
아.
1921년에는 수청 의병대를 지도하게 되었고 또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지도자로서 그때 소련도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결국 예, 만주 지역 정말 동북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간도 지역이 모든 예, 북한서 말하면 김일성이 활동했다고 하는 그 예, 만주 지역 전체에 그때 아. 소문이 좌행 거죠.
아.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이름이 아주 그 낙이사가니까 결국 예, 김성주였던 예, 김일성은 그 이름을 별명으로 사칭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김경천은 아주 이제 만주벌판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는데 1922년 말 김경천은 고려혁명군 동부사령관을 맡았고 1923년 상해 임시정부 군사담당 위원으로도 내정되었습니다. 김경천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고려사범대학에서 강의를 하였고 국경경비대 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이제 김일성 평전을 보면 이 정말 펄펄 날던 김경천이가 1936년에 참 불우한 운명을 맞게 되는데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는 1936년도에 소련 당국의 한인 인텔리 피검 정책과 관련해서 또 체포가 됐는데요. 9월 29일 군법회의에서 3년 굶경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복역 중에 철도건설 공사장에 동원돼서 일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는데요. 그 시신은 수용소 근처에 묻혔지만 정확한 장소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예, 그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후에는 그럼?
아, 결국 그랬죠. 그래, 결국 이제 언도받은 사건 가지고 1950년에 재심해 가지고 무죄가 선포됐습니다.
아.
그러나 그 당시에 벌써 그는 이제 돌아가셨고 199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가 36년에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 대한민국 정부가 재심을 해 가지고 1998년에 그에게 다시 사망한 다음에 건국훈장을 예, 다시 내신을 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김경천의 경력을 살펴보면 1920년대 초반기 중국 마적단과의 싸움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그 명성이 높았고 그 후 러시아에서 강사로 일하다 보니 예, 전투를 그때 당시는 잠깐 이제 안 하지 않았어요.
네.
그 기회에 김일성이 마치 자기가 진짜 김일성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보게 되면요.
네.
정확한 구체적인 이제 도서 자료가 있는데요.
네.
1946년도에 출간된 도서 고원실기 약초, 여기에는 김경천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김강서, 김일성 등 여러 별명을 사용하였는데
네.
김일성이 그때 쓰던 거의 마지막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예,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달아준 사람이 바로 애국지사였던 박상진이었다는 증거가 이제 그 도서에 있고요.
네.
그리고 1975년 6월 20일 중앙일보 6면에 실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 정말 김강서가 김일성 장군이었다는 그런 증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북한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인 정말 김경천 정말 그 펄펄 날던 그 군사가였던 예, 김경천의 별명이었던 김일성을 그대로 모방한
아.
가짜 예, 김일성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김경천은 만주 연해주 지방에서 백마탄 김장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흰말을 타고 만주와 시베리아를 누리는 전설적인 항일용으로 이미지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천은 여러 가명을 사용했고 일찍부터 장군으로 불린 인물이기에 북한 김일성이 그의 이러한 명성과 항일투쟁 경력 전설적인 이미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는 가짜 이제 김일성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다.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예, 이제 많이 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음으로 전해줄 인물은 김일성의 영원한 보스로 알려진 김책인데 저는 김책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김일성 사망부터 떠올라요.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일성 사망 후 발견된 그 함에 김책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발견되면서 북한 정권이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하던
네.
일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도 생각이 나시죠?
예, 네, 그렇죠.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평양에 가게 되면 모란봉 구역 전승동에
네.
6.25 남침 전쟁 시기에 갱도를 파가지고 살인부 자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게 되면 김책이 거기서 이제 정말 마지막 죽는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물들, 전시물들이 있는데요. 참 그때 이제 해설원들이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김일성보다 정말 나이가 10년이나 많지만은 정말 충신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은 김책이라는 인물은 알지만 그가 정확히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난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 평전에 밝힌 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김책은 정확히 김일성보다 10년 이상입니다. 1902년 8월 14일 함경북도 학성군 학상면 수사리 봉평촌 불악의 빈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는 형 김홍선과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운동가로 교육자이며 러시아 군인으로 북한 군인이며 정치인입니다. 또한 초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산업 상 겸 민족 보위성 부상, 외무성 부상을 겸직했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김책은 이 모든 직함보다는 북한 조선예술영화 초행길에서 나올 때 사령관,
네.
전선 사령관으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이제 김책. 그 1951년에 사망하셨잖아요.
네.
근데 김일성과 김책이 가깝다는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김책의 사망에 대해서 김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셨나요?
북한에서는 그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과로로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김일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정말 전쟁 시기에 작전을 짜고 한 잠도 못 자고
네.
그리고 그가 먹던 밥사발도 이제 북한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보리밥밖에 먹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영양 상태가 힘든 상태에서도 전쟁을 지휘하느라고 사령관으로서 그때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하면서 과로로 죽었다고 하거든요. 과로.
네.
그러니까 너무도 피로가 몰리고 결국 그 때문에 이제 병나서 죽었다 하는데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북한에서 말한 소리지만은 자세한 병명 같은 거는 아직 정확히 말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평전에 보게 되면 또 한쪽으로는 과로보다도 가스 중독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보기에도 그 갱도 생활이라는 게 가스가 잘 빠지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더 정확히 평전의 내용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 김일성 평전에 보면 이제 김책은 1950년 전선사령부 사령관이 되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피로와 심근경색으로 전사하였다. 일설에는 가수 중독 혹은 암살되었다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듣기에 김책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김일성보다는 더 큰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이제 수위가 급이 더 높았다. 김일성보다 김일성한테 양보를 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 속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서 이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까. 김일성 평전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물론 저 김책의 부대는 정말 그때 이제 33년도에 주하 항일유격대를 창건했잖아요.
네.
그때 180명이 됐다가 그다음에 34년에는 500명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김일성이 그 같이 이제 활동했다고 하는 왕청유격대라든가 안도에서 안도유격대라고 말하던 그 유격대는 인원이 불과 몇십 명도 안 됐어요.
예.
20, 30명 정도도 안 됐거든요.
예.
그걸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20배까지 더 많은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제 김책은 김성보다 더 높은 수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시간상 관계로 이제 김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조금씩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귀중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 가짜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웅을 흉내낸다고 해서 정말 영웅이 될까요? 권력을 잡고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린 지도 70년. 이제는 북한 정권이 가린 눈과 귀를 조금씩 우리의 손으로 벗겨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통일방송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